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북아시아 최대의 불안정 요소는 북한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블링컨 부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정권이 보다 큰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확대를 추구하며 이를 전 세계에 운반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공동으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앞서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가 비핵화에 진지한 자세를 보인다면 미국은 언제든 대화하고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군이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인민군 지도부와 각국 장병들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연설에서 수령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반미의식을 고취했습니다. 북한관영 노동신문은 14일 미얀 합동군사훈련들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결을 지속할 경우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의 위협을 빌미로 체제 결속을 다지는 북한 정권의 전형적인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북한 정부에 모든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얀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선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방어 목적으로 실시되는 연례훈련이라며 전쟁 연습이라는 북한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인 ISIL과 국제테러가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 대상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네 번째 위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13일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최대 위협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ISIL과 국제테러가 84%로 공동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64%가 위협이라고 응답해 이란의 핵개발에 이어 네 번째 위협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중요하지만 중대한 위협은 아니란 응답은 26%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관심을 끌었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군사력을 위협으로 보는 응답은 49%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중국의 경제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휴전기 시위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도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네 나라 정상이 앞서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합의한 휴전안의 이행 여부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휴전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일요일 자정을 기해 발효됩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와 관련해 15일 휴전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선 14일 정부군과 친러시아계 반군이 서로 전략 요충지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비밀 서한에 답장을 보냈다고 미국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3일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최근 몇 주 사이에 백악관에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하메네이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를 이루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익명의 이란 외교관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서한에서 정중하게 답변했지만 공동 대응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서쪽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서쪽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이상 비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라디오 무대가 방송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북한에서 온 도명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쪽에 와가지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여러 다른 작품들도 쓰고 하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도명학 씨는 한국의 소설가로 등단한 탈북자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소망이 딴 게 없었죠. 그러나 북에서의 그 하늘 풀자. 그래서 남쪽에 갈 때도 남쪽은 자유 세상이니까 멋있게 좀 마음대로 글 좀 써보자.
고난의 행군 시절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 압록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어머님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와야 했던 도명학 씨.
그때부터 얼마나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그놈 세상이 마음에 들었겠냐? 하도 가족 때문에 억지로 거기 있는 사람이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강을 건너고 싶었던 마음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 명이 같이 앉아 술 마시면서 막 북한 정권을 막 욕을 해댔어요. 김정일도 막 욕하고.
속 끓는 마음을 글로 풀어냈던 도명학 씨는 술자리에서 아는 사람에게 그 글을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 비밀 정보원이었던 그 사람이 도명학 씨를 보위부에 고발했던 겁니다.
아,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도 사진 작가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가, 보위부 감옥에 2006년에 나왔거든요. 너무 오래 있었어요. 사실 살아나오기 용하다고 그랬어요.
아내와 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을 책망하며 지내던 어느 날 중국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가 그만 전파 감시원에게 그 현장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중국 TV를 보는데 이 전파 감독, 전파 감시원이 울타리 뛰어넘어 들어와서 딱 나 적발한 현행으로 딱.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지난 2006년 말 한국에 정착한 탈북 소설가 도명학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는 또 죽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일단 늘어서 이게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거 내 이거 돌려 저리 돌리고 한데 이게 지금 왜 나와가지고 뭐죠? 아 그럴 수 없다고 막 우리 애가 밖에서 소란 피우고 딱 들어와서 우리 큰애가 딱 보고 엄마 가고 시장이 가까우니까 뽀로로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했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뛰어간 거예요. 보니까 그 광경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그때부터는 그 없는 살림에 우리 와이프가 또 그 단속원한테도 또 엄청 뇌물 주고 계속 보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족에게 늘 불난거리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가시방석이었는데 아내 혼자서 장마당에 나가 번 돈을 자신을 빼내는 데 쓰고 말았다는 것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했습니다.
날 보고 아니 다 죽다가 살아나왔는데 아이씨 며칠 만에 또 난 진짜 이게 진짜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고 이게 야 나도 내가 그렇게 밉더라고요. 죽거나 없어져야지 내가 이게 착하게 살 인물이 아니다 이게. 야, 이게 정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언제고 다시 정치범으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보이 주재원은 매일 집에 찾아와서 있는가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하지. 이거라고 어디 사람 살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장담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감옥에 살아나온다 할 때는 결심해. 내 나가서 이제는 겨우 하늘이 살려줘도 정도였지 나가서 또 이러면 하늘이 두 번 다시야 살려주겠냐.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살려줬을 수도 있다. 이번만 무슨 걸리면 넌 정말 대책 없는 녀석이다. 그냥 죽어라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나가서 제도에 대한 비난도 하지 말고 뭐 칭찬이 안 나가면 입국 다물고 그다음 뭐 이제는 이 정도 되니까 굴도 다 썼지 내 글을 누가 봐주겠어요.
정치범 딱지가 붙어버린 도명학 씨는 사실 오래전부터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확률 90% 이상입니다. 어느 날 데려갈 수 있는 뭐 사실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힌트를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멍청해 보인다고 멍청하다고 욕까지 막 퍼붓더라고. 야, 이 바보 같은 새끼야.
고난의 행군 시절 이미 압록강을 건너려다 돌아온 적이 있었고 그 후로도 계속 강 넘어 중국 쪽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도명학 씨의 행동은 가족들의 불안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소리 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이 미국 방송들도 저 자유아시아 방송 그다음에 뭐 미국의 소리 방송 희망의 메아리 방송이란 게 그 민간에서 보내는 방송이 해외 동포들이 보내는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북한 사후에 대한 불만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도명학 씨는 그 오래전부터 바깥 세상 소식 들려주는 라디오 듣기에 재미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이게 그 물론 김일성, 김정일을 비난하는 뭐 이런 말도 그때는 뭐 엄청나게 그 퍼부었지만은 그런 말은 그냥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거부감이 생기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는 재밌고 우리가 감히 말 못하는 거 어떤 측면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한단 말이죠.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속은 시원해졌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었던 궁금증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 최근에는 북에서는 충성심을 강요하더니 아 뭐 요즘은 또 충성과 효성이란 말을 해가지고 충성심에 효성까지 바치라고 한다. 정말 너무 염치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염치 없지 않냐 하는 이게 아니 수령님을 너무 염치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말이 맞고 아니 좀 염치 없긴 염치 없단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재밌기도 하고 이런 비난 그런 측면을 대리만족 이렇게 하면서도 깨닫는 측면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논평들이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논설, 논평, 그다음에 시사 이런 것들 이게 뭐를 이렇게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장마당에 나가 무엇이라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던 시절에도 남자인 도명학 씨는 딱히 할 수 있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청소나 하고 책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도명학 씨.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듣는 것이 하루 일과 중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안 들리는데 밤에는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잘 들려요. 밤 12시 지나면 하얗 새벽 한 5시까지는 창창하게 들리죠. 그래서 새벽 한 5시, 딱 5시 되면 조선중앙방송이 이렇게 개방을 하거든요. 그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쓱쓱 잡으면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그 다음부터 날이 밝으면서 잘 안 들리는데 어떤 경우는 낮 10시에도 들어올 때 있더라고요. 특별히 세력이 센 날이 있는가 봐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방송들 많이 들었죠. 그 남북회담 이런 거 할 때면 특별히 더 들른단 말이죠.
남북 간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라디오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판문점에서 남북 대표 간에 회담이 있었다. 딱 돌아서서는 양쪽을 비난하는 그 성명을 발표하고 논평을 하잖아요. 딱 들어보면 한때 보니까 제목도 어때 그렇게 똑같더라고요. 북한 방송이 딱 보니까 끝난 다음에 뭐 회담이 어떻게 돼서 결렬 위기를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사 또 프로그램 북한에서 제목이 누가 진정으로 대화와 통일을 바라는가 이렇게 하고 오늘 회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남쪽에서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조성하고 뭐지. 남쪽 방수 딱 틀면 남쪽 것도 누가 진정으로 대화와 통일을 바라는가 이렇게 나온다. 양쪽 다 들어보면 남쪽 말이 맞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분명 하나일 텐데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도를 하는 북한 방송과 남한 방송 중에 어느 쪽이 맞는 것일지 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북쪽에서는 안 말하는 것들인데 남쪽은 다 얘기합니다. 그 여기 들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는 복선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왜냐하면 남쪽 것만 항상 이게 저 남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남쪽에서 모략방송 딱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기 때문에 그걸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다 돼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의심 가지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 도명학 씨의 라디오 방송 듣기는 한층 차원이 높아졌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북조선도 남조선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내오는 방송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쪽 방송보다는 미국 방송을 좀 더 신뢰하게 되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군사적으로 미국을 주적으로 보지만은 사상적으로는 이 한국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더 그러지. 그러니까 미국 것이 조금 그래도 더 이렇게 들어보겠어요. 그다음 일본이 또 상대적으로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방송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일본의 한국어 방송이 그 도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어요. 그것도 듣고
모두가 잠든 시각에 집안 한 구석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있었던 제한된 공간이지만 도명학 씨의 머리와 마음은 항상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꼴딱 세죠. 그걸 하자면 그럼 이게 이렇게 듣고 아, 미국이라는 거 차이가 얼마나 있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맞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선사해 공산국가 쪽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베이징 조선의 방송을 들른단 말이죠. 그것도 듣고 그다음 모스크바 방송을 또 들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한 다섯 여섯 개를 체크해 들으면서 이거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마음속. 그래서 방송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상대적으로 좀 적대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 방송일수록 설득력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듣고 보니까 아하, 이렇구나.
한국, 남조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조선 작가 동맹 소속으로 남쪽의 책을 본 적은 있었지만 그조차 신뢰할 수가 없어서 아름아름으로 남쪽의 책을 구해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남쪽 책을 얻어볼 수 없을까? 남쪽 책은 끝내 못 얻어봤고 북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다 통일전선부에서 이제 거짓말로 남조선 작간 척하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중국 연변조선족 있잖아요. 연변조선족 자체도 책들은 좀 봤어요. 그것도 북한에 비하면 아주 인간적인 책들인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객관적이고.
바깥 세상의 작가들은 도명학 씨의 조국 북한을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상 최고의 낙원 북조선도 아니었고 김일성 부자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 그렇게까지 큰 영웅도 아니고 중국 책 보면 그래서 일개 그저 바치산의 간부 여술 정도 뭐 중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렇게 김일성을 깎을 필요 없는데 아, 그럴 없는데 이렇게 쓴 거 봐서는 우리하고 원수도 아닌데 이게 사실은 현실이 가깝지 않을까. 또 그때 당시 상황을 쭉 상상하면 그래 그게 중국 땅인데 그때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했겠지. 무슨 조선에서 넘어간 김일성이 온 동북혁명을 다 한 것처럼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리고 북한을 오가는 중국 조선족들이 전해주는 변하고 있는 북한 밖 세상 소식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중국 조선족들이 북한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방송에 들은 것도 확인도 해보고 자기 친척이 자기 형이나 동생은 또 뭐 한국에 가서 돈 벌어 와서 백돌집 지고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 문화대 혁명에 대한 학습도 많이 했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작가 도명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요, 항상 갈구해야 한다고 해요. 항상요.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도 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당신이 먼저니까요. 다른 건 양보해도요, 내가 먼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라디오 무대 미국의 대중음악으로 꾸며드리는 시간입니다. 데이브 매튜 밴드가 부릅니다. 당신과 나, You and Me.
라디오 무대 미국의 대중음악으로 꾸며드리는 시간입니다. 8월도 시작됐고요. 지난주부터 여러분께 좀 낯선 음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아르헨티나 음악의 거장 소개해드리면서 그의 음악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학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상이란 참으로 징그러운 현실이다. 매일매일 계속돼야 한다는 자체가 압박이고 반복된다는 그 자체가 지루하다. 하루 종일 무거운 바윗돌을 메고 낑낑대면서 언덕 위에 겨우 올려놓으면 하룻밤새 대구르르 굴러떨어지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무거운 바윗돌을 지고 또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부조리하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바위는 하루하루 더 무거워진다. 경력이 붙을수록 상하 좌우 인간관계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적으로 안정됐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을수록 남들이 인정해줄수록 가족을 이룰수록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는 게 많아질수록 기대가 커질수록 한 사람이 져야 할 바윗돌은 점점 더 커진다. 얘기만 들어도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떤 학자가 한 말인데요. 네, 이런 바윗돌을 늘 어깨에 메고 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무거운 바위를 겨우 목표한 고지에 올려놓으면 순간 떼구르르 굴러내려오는 걸 반복하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우린 또 새로운 힘을 내서 힘들어도 낑낑 다시금 올려놓을 때 성취감도 느끼고 인생이 살맛난다라고 말을 한다 해도 이게 정말 현실이라면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징글징글한 이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단 한 번도 와봤던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는 늘 새로운 시간입니다. 째깍째깍째깍째깍 흐르는 이 시간이 말이죠. 자, 여기 행복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미국 남성이요. 손에 100달러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노숙자 두 명에게 팔 씨름을 해보라고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이 100달러를 줄 거라고요. 실제로 이 남성은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흑인 노숙자에게 돈을 줄 테니까 팔 씨름을 좀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체구는 건장해 보이지만 왠지 지쳐 보이는 흑인 남성은 그러겠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백인 노숙자에게 같은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두 노숙자 남성은 미리 준비된 책상 위에 팔을 대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으쌰! 덩치 큰 흑인 남성과 체구가 마른 편인 백인 남성.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흑인 노숙자가 쉽게 팔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애초에 돈을 제안했던 남성이 흑인 노숙자에게 100불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50불짜리 두 장을 줬습니다. 뭔가 기대를 했던 걸까요? 흑인 노숙자 남성은요, 50달러짜리 두 장을 손에 쥐더니 한 장을 자신에게 진 백인 노숙자에게 건네줍니다. 팔씨름을 하게 만들고 돈을 준 젊은 이 백인 남성은요, 자신이 본 장면이 지금까지 어떤 순간보다 가장 감동적이라면서 자신을 감동시켜줘서 고맙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100달러씩을 더 줍니다. 두 노숙자는 뜻밖의 횡재에 어깨를 토닥여주며 함께 걸어갑니다. 이 장면은 실제 상황이었고요.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현재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걱정을 하고 살아도 가족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어깨에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흑인 노숙자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 뭔지 아는 것 같죠. 이런 생각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바위처럼 무거운 것들의 무게는 늘 똑같지만 사람을 아끼고 또 내 손에 쥔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한테는 바위를 언덕 위에 끙끙 올려놓을 때 함께 밀어주고 또 대신 밀어줄 사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해봅니다. 노래 한 곡 더 드리죠. 조지 벤슨이 부릅니다. 위대한 사랑, Greatest Love of All. 이어서 앤 머레이가 부릅니다. You Needed Me. 당신은 내가 필요했죠.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Everybody's searching for a hero.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I never found anyone who fulfilled my needs. Lonely place to be, so I learned to depend on me.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 If I fail, if I succeed, at least I'll live as long as you need.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And I can't believe it's you. I can't believe it's true. I needed you, and you were there. And I'll never leave. Why should I leave? I'd be a fool. 'Caus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You held my hand cold. When I was lost, you took me home. You gave me hope. When I was at the end and turned my lies back into truth again, you even called.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낯설지만 왠지 끌리는 귀에 익은 듯한 노래. 라디오 무대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중독성이 매우 강하면서 아주 유혹적인 노래입니다. 자, 일단 남아메리카 음악이라는 운을 띄워드리고요. 이 남아메리카가 인류에 남긴 유산은요. 문학과 음악이란 말을 하는데요. 그들의 고유한 음악이 있습니다. 19세기 남아메리카인들이 탄생시킨 격정적이고 야생적이기도 하고 폭발적인 신비한 정열을 담고 있는 탱고 음악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요, 모던 탱고라고 하는 장르를 탄생시킨 이른바 아르헨티나의 탱고 역사를 새로 쓴 인물의 음악 소개합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음악 만나보실 텐데요. 이 짧은 시간에 그의 음악을 말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한 번만 들어도 사로잡혀버려서 매우 빠르게 그의 음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음악적인 배경만큼 깊고 풍부한 모던 탱고 음악을 만들어냈는데요. 고전과 현재, 재즈와 클래식이 격정적으로 만나서 차가운 이성으로 예술로서 승화됐다. 이런 거창한 표현을 낳게 만든 음악가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탱고 음악으로 씨름했고 결국 아르헨티나의 전통 탱고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탱고 역사에 쓰게 된 거죠. 피아졸리스타라고 하면은요, 피아졸라의 음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물론 그의 새로운 탱고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피아졸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자신의 음악을 재탄생시키고 완성시켰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히 삶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전통 탱고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의 테러까지 당할 위기에도 처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를 예술가, 진정한 아름다움과 예술을 추구한 인물로 세인들은 기억하고 그의 음악은 아직도 많은 연주가들에 의해서 재현되고 새겨지고 있습니다. 때로 그의 음악을 서양 음악가들과 비교하면서 그를 너무 과대평가한다고도 말하지만요. 음악의 여러 장르를 종합해서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킨 것만큼은 맞을 겁니다. 한 곡 듣겠습니다. 이 곡은 홍콩 영화 해피 투게더, 이 두 남성의 애절한 동성애를 담은 영화인데요. 두 주인공이 아르헨티나로 오게 되는 설정이 탱고와 인연을 생각하죠. 여기에다 너의 슬픔을 녹음해. 그러면 내가 저 땅끝에다 묻어둘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같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야. 영화 해피투게더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인데요. 왠지 이 노래와 참 잘 어울립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노래 탱고 아파시오나도. 이 음악은 지난 동계올림픽 때 한국의 피겨 선수 김연아의 경기 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라디오 무대 위에 서 계십니다. 네, 들으셨던 연주에서 아코디온과 비슷한 악기 소리 들으셨죠? 바로 1900년대 초에 발명된 독일 악기 반도네온이란 것인데요. 모양도 소리도 아코디온과 비슷합니다. 자,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은요, 방금 들으신 단순한 멜로디에 깊은 정서를 담은 곡에서부터 매우 현란하고 화려한 곡까지 다양한데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750여 곡에 달하는 작품들 가운데 가장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곡 골라봤습니다. 리베르 탱고 들어보시죠. 1974년에 발표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인데요. 첼로 연주를 중국계 미국인 음악가 요요마가 연주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새로운 탱고 음악의 부흥을 주도한 음악가로 맹활약을 하는 동시에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여러 편의 영화 음악과 TV 드라마, 배경음악, 광고음악 등을 작곡하면서 다양한 다방면 음악적 재능을 과시했는데요. 이 1992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향년 71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오늘날의 탱고 음악가라면 피아졸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그만큼 탱고 음악에 있어서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일종의 지하 문화로 출발해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탱고란 음악이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의 음악 장르로 위치를 굳혔고요. 더 나아가서 20세기의 클래식으로까지 인정받기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합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1982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Oblivion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반도네온, 탱고의 영혼이고 또 탱고는 이 악기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춤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애환이 느껴지는 마치 울고 있는 듯한 반도네온의 악기 반도네온의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곡인데요. 오블리비언이란 말은 완전히 잊혀졌다는 의미입니다. 고교의 정서는 매우 우울하고 슬픈 듯한데요. 그래도 아픔이 완전히 잊혀졌다. 고통의 순간들은 완전히 잊혀졌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오빌리비오는요, 한국계 미국인 여성 트리오 안트리오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무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 참 와닿네요. 항상 삶의 편에 서 있었다. 죽음보다는 삶에 닿아 있었다. 네, 8월인데요. 춤을 출 만큼은 아니더라도요. 하루하루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무대 끝곡 드립니다. 스팅이 부릅니다. When we dance. 우리가 춤을 출 때.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et's say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뷰의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